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예전에 아내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는 중에 이렇게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이 아내와 함께 갔었던 식당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참그 식당이 음식 맛도 괜찮았고 또 분위기도 이제 괜찮았던 곳인지라 또 우리 아내에게 야, 저기 보니까 우리 저번에 갔던 식당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 우리 음식 맛도 좋았고 또 분위기도 참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억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랑 같이 간거 맞아요? 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면 좀 곤란한 일이 좀 생길 것 같아서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태연하게 좀잘좀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같이 갔을 때 음식 맛도 괜찮고 분위기도 괜찮다고 나한테 말해놓고선 왜 기억을 못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잠시 고민을 하더니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기겠다 싶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나랑 간 곳을 그렇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상황을 종료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 강사분이 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기억력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120% 공감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성이 있죠. 아무리 지금은 뭐 젊고 기억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거나 또 세월이 흐르면 이 사람은 기억력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1.1에게 오류가 없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의 기억력은 완벽하시죠. 오늘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1절을 중심으로 이 창세기 전체, 이 8장 전체를 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7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심판을 홍수를 통해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절정이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7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장에 이렇게 넘어와서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한겨레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안 됐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1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but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7장과 이 8장의 내용이 정반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7장의 분위기를 계절로 좀 표현을 하자면 겨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장의 분위기는 봄과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막 절정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이 8장에서는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홍수 이야기의 모든 주도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점이죠.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창세기 8장 1절은 이 홍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은 홍수 이야기에서 심판과 구원의 전환점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과 구원의 전환점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심판과 구원이 전환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바로 1절에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홍수 이야기에서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는요, 별 10개를 표시해야 될 만큼 아주 중요한 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자카르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이 단어로 이 사용이 될 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 또는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신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으신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하사 구원의 고통에 처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의미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맺으신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사 이 고난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전에 노아와 약속을 하시죠. 그것이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살려주시겠다고 했던 노아와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전환점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홍수 스토리에서 나오는 이 기억의 모든 주체, 기억하다, 기억하다라는 이 기억의 모든 주체는 노아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홍수 스토리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의인이었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로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바람을 사용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이란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창세기 1장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때 하나님의 영 할 때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자연현상적인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바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홍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절 끝에 보시면 물이 줄어들었고, 또 2절 끝에 보세요. 비가 그치매. 또 3절을 보세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또 5절 처음에 보세요. 물이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하셨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홍수를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홍수를 다 물러가게 하셨으니까 땅이 물에 적셔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땅을 마르게 하신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중간에 보시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또 여러분 13절 중간에 보시면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또 마지막에 보세요.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또 14절 끝에 보시면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사실 이 제가 띄엄띄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서 지금 땅이 말랐는지 홍수가 이제 멈춰졌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 땅을 마르게 하신 거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로 이 물로 가득 찼던 그 물 범벅이 됐던 그 땅을 마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땅이 다 말랐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땅이 다 말랐으니까 방주 안에서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우리 16절 17절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8절 19절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이끌고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 노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를 입은 자, 노아와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며 그들을 방주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는 이 완벽한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이 그러한 구원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사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능동태 인생이라 말하지 않고 수동태 인생이라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2004년에 교회갱신협의회 수련회 영상 중에서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전에 그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설교 영상이 있길래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간암 수술을 다섯 번째 이제 받게 되어서 이제 수술실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수술 잘 받고 오세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잠시 이렇게 듣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내가 수술을 잘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아무리 명의가 나를 집도한다고 해도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생 처음으로 가슴 깊이 점여드는 생각이 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목회를 하게 되어진 것이지. 아,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이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고 그래서 그분의 그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현실의 삶에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깨닫죠. 제가 사역을 하던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이 사역하던 곳에서 7년을 사역했습니다. 참 7년을 사역하는 동안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사임을 하게 된다는 이제 그것이 결정이 딱 났을 때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거에 모든 있었던 일들이 쫙 돌아보면서 야, 그래도 내가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내가 목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야,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는, 저도 그때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안수 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항상 지나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아, 우리는 내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수동태 인생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계속되는 그 문제 앞에서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가라는 섭섭한 마음도 들고 불안한 마음도 들고 또 괜스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꾸만 솟아오르죠. 여러분, 노아도 그랬을 겁니다.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여져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고는 계실까? 이러다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처참한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정도로 그리고 참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일지라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인내력이 강해서일까요? 내가 뭔가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바로 나를 변함없이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둥둥 떠다니는 그 배 안에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러나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신 그 은혜 때문에 바로 방주 밖으로 안전하게 나오는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요, 우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생각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롯이 구원함을 지금 받았습니다. 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서 구원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바로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제 이름이 요셉인데요,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근데 저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요, 너무 참 이게 삶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처참한 인생을 살면서도 불평 한번 안 하는 그 요셉을 보면서 과연 이게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으로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가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밖에 나간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한순간에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잊었을 때, 그 요셉을 잊지 않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시절 꿈을 통해 알려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요셉을 변함없이 기억하셔서 그를 그 역사의 무대 중심부에 이끌어내신 그 은혜를 요셉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은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기에 혹시나 잊을지라도 누구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대하며 이렇게 있지만, 이 바쁜 일정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며 살았던 그때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연약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마음도 좋으셔요. 유산을 줘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돈을 펑펑 써가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이제 폐인이 된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과연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것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그 무례한 아들을 떠나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을 변함없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여전히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둘째 아들은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나의 아들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둘째 아들이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났어도 돌아올 집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둘째 아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그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록치 않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를 기억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노아를 구원의 길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바로 노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사, 지금 삶이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나요? 마치 기약 없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배처럼 내 미래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는다면, 설령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로, 상처로, 아픔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고 아픔은 치료되고 상처는 치유되며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전히 나를 변치 않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노아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삼일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위해 주신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히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충성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제부터 시작된 목포, 장흥,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